하나님의 설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가장 익숙한 단어 중에 하나가 청사진이라는 단어죠. 미래에 대한 어떤 설계를 가지고 있다, 그림을 그렸다라고 할 때 우리는 쉽게 청사진이라는 말을 합니다. 청사진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청사진은 건축의 설계도 도면을 그린 후에 그것을 복사하기 위해서 개발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청사진으로 도면을 뜨고 실제로 건축 도면 가운데에는 이렇게 파랗게 그려지는, 파랗게 나오는 도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청사진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그냥 미래에 대해서 그냥 한번 생각해 봤다 이런 말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이미 설정을 끝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표현이 아니죠. 이런 생각의 정도가 아니라 청사진은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그대로 이루어가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첫 번째 단추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 그리고 그 청사진을 마음에 품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미래의 설계,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죠. 오늘 28장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설계는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합니다.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야말로 청사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고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이렇게 설계도를 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에 대해서 성전의 모든 부분을 다 다루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물론 다윗이 정말 이 건물들의 그림을 그려서 주었는지 아니면 그 수치와 내용을 기록해서 텍스트를 주었는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의 머릿속에, 가슴 속에 성전의 복도에서부터, 현관 복도에서부터 부속 건물, 창고, 다락방, 심지어는 지성소의 설계도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성전 안을 넘어서서 성전 뜰과 외부에 있는 부속 건물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림까지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전 내부에 들어가는 성전 기구들과 아주 작은 그릇, 여러 가지 부속 기구들의 금, 은, 무게까지도 정해서 주었다는 것이죠. 정말 구체적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제시한 청사진은 그냥 성전에 대한 어떤 그런 막연한 그림,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과 이 성전에 대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청사진을 제시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역대상 28장에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설계도를 준비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11절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 성경을 펴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속죄소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죄소는 무엇인가요? 속죄소는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언약궤의 덮개죠. 쉽게 말하면 뚜껑입니다. 언약궤를 막고 있는 뚜껑이죠. 이 속죄소는 두 천사가, 그룹이고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날개를 펴서 덮고 있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그 모양을 직접 알려줘서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성막의 기구죠. 언약궤를 덮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렇다면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 11절에는 복도와 집들, 다락, 골방 이런 것 같은 건물, 어떤 구조물의 설계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속죄소가 등장한다는 게 좀 어색하다는 말입니다. 왜 뜬금없이 갑자기 성전의 기구인 속죄소가 등장하냐는 것이죠. 이것은 건물이 아니라 기구잖아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문제입니다. 11절의 성경 원어를 보면 그냥 성경에는 속죄소라고 적고 있지 않습니다. 속죄소를 위한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이트 하 카포레트라는 이 히브리어는 속죄소의 집을 의미합니다. 바이트가 집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The room for the mercy seat, 이렇게 은혜가 있는 자리, 이게 속죄소거든요. 이것을 위한 방,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은 속죄소가 있는 곳, 곧 지성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 성경의 의미는 복도와 집들, 다락, 골방, 그리고 지성소의 설계도까지 주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성경에 속죄소를 적을 때 이 소라는 말이 바소자라는 한자어인데 이 바소자라는 한자어가 자의, 위치, 곳, 어떤 그런 이 지점, 장소를 설명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포괄적인 의미로 그냥 속죄소라고 적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이 그냥 속죄소라고 적혀있는 게 아니라 지성소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죠. 한편으로 18절에 가면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속죄소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에는 속죄소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죠. 보실까요?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술에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무엇이죠? 속죄소죠. 속죄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이 그룹, 날개를 펴서 덮는 그룹, 언약궤를 덮는 그것에 금의 무게를 정해주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속죄소의 무게를 정해주고 속죄소의 규격을 정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지성소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고 또 여러 가지 성전의 기구들과 함께 속죄소에 필요한 금의 무게도 정해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다윗이 그만큼 성전의 구석구석을 다 마음에 품고 솔로몬에게 전달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도대체 이 설계도는 무엇이냐?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게 왜 설계도라고 적혀 있고 이 설계도는 과연 어디로부터 나온 것일까? 이 설계도라는 단어는 역대상과 역대하 전체 문맥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28장에서만 네 번 나오는 단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도 좀처럼 볼 수 없는 단어입니다.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단어예요. 결국 28장에서 설계도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은 그만큼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이 설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타브니트라는 단어인데 이 타브니트라는 단어는 어떤 계획, 플랜이나 형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양식, 계획 이렇게 되어 있죠. 하지만 이 계획이 어떤 한 사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어떤 창의적인 계획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분명히 어디선가로부터 가져온, 그래서 누군가가 이미 그런 모양을 사용한 그런 형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타브니트라는 단어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의 설계를 받았을 때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훨씬 이후에 유다왕 아하스가 아수르에 방문한 다음에 아수르에서 아주 거대한 제단을 발견합니다. 우상의 제단이죠. 이 제단을 보고 야 이거 멋지다. 우리가 한번 이거 그대로 만들어 봐야지.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그 모양과 같은 모양의 제단을 설계하고 제작했을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타브니트입니다. 그 형상을 그대로 따온 것이죠. 그러므로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 이 네 번이나 사용된 이 설계, 이 설계도라는 이 다윗의 설계도는 다윗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독창적인 작업, 전에는 보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창작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설계 타브니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청사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기록하는 기록자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계획이 있었다, 다윗이 플랜이 있었다 이렇게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설계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타브니트,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떠한 그 양식과 설계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세가 보았고 다윗은 깨닫고 이해했던 그 양식 그리고 그 설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다윗이 이해한 양식이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적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역대상 28장에는 두 번이나 이 청사진의 오리지널 소스, 근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19절,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두 번, 이 청사진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얘기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절과 19절에는 의미가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죠. 영감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했다. 이게 어떻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마치 다윗이 성령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은 것들. 하나님이 여기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마치 막 손이 나타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어떤 그런 특별한 계시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개역 개정판 이전의 개역 성경에서는 이 12절 말씀을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것 이 부분을 성신이 가르치신 식양 이렇게 적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쳤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느낌,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 성령께서 직접 뭔가 말씀하셨구나 이라는 느낌과는 달리 이 구절들의 의미는 보다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감을 받았다, 하나님부터 영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영감을 받았다는 그런 표현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표현이라 한다면 어떠한 표현일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무언가를 받았다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한다, 어떤 이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영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그 영감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이 12절에서 영감으로 받은 것을 설명할 때 이것은 어떤 특별한 계시나 환상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 말씀의 근원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다윗의 영감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지내온 그 일상과 통치의 모든 세월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품고 씨름했던 다윗의 마음속에 주어진 깨달음과 은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성막과 그 기구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성전의 그 의미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았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말할 때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이 너의 집을 지으실 거야 라고 한번 커트를 당했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돌아오는 과정,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실패하고 낙심하고 다시 그 언약궤가 돌아왔지만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7만 명이 3일 만에 사망하는 병으로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고 그리고 그 3일 이후에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찾아간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그 순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 차근차근 깨달아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성전이야. 너는 이렇게 성전을 지어야 돼.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으니까 내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지어야만 해. 이렇게 말해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것들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이후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19절입니다. 주께서는 그의 손으로 쓰신 것들을 내가 이해하게 만드셨다. 주께서는 그의 손으로 쓰신 것들을 내가 이해하게 만드셨다. 영어 성경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주께서는 그의 손으로 쓰신 것들을 내가 이해하게 만드셨다. 그러므로 다윗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이해하려고 묵상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구절에 삭삭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게 이 삭삭할이라는 단어가 명사가 되면 세켈이라는 단어는 지혜와 명철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역대하 2장 12절에는 이 지혜와 명철과 관련된 아주 특별한 고백이 있습니다. 두로왕 후람이 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하는 고백이죠.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사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세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명철, 그 사칼의 명사인 세켈 형이 사용되면서 다윗에게는 사칼이, 역대상에서는 사칼이, 솔로몬에게는 세켈이, 역대하에서는 세켈이 이렇게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솔로몬의 명철,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하죠. 솔로몬의 명철은 솔로몬 그 한 사람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아니죠. 이 명철은 다윗의 깨달음과 이해로부터 전달된 것, 그리고 그 깨달음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띄워주십시오, 그 말씀. 제가 영어를 읽으면 창피하겠지만 The Lord made me understand in writing by his hand upon me all the details of this pattern.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은 all this,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을 내게 이해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깨달은 명철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이해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설계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설계도, 그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이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이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계시는 그곳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번제와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재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거기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택하신 곳, 그곳에서 먹고 즐거워라 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 성전이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보고 있는, 여전히 성막 가운데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청사진으로 그려놓은 성전의 설계도를 보시면서 택하신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 기록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역대상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성전이죠. 역대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아담, 셋, 에노스로 시작할 때부터 지금 28장 29절을 나아가는 이 중에도 결론은 성전 건축입니다. 이 모든 계획과 설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역대상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위한 모든 것이 이미 출애굽기 성막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역대상은 다윗이 이해하는 모든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것들을 이해한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다윗은 이 설계들을 들고 아 은혜롭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는 것이죠. 28장 1절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과 왕자의 소유, 그리고 가축의 감독과 내시, 그리고 뭐 장사와 용사, 이스라엘 전체를 다 소집했습니다. 이 소집한 이 명단들을 27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27장에서 기록되는 이름들이 바로 이 28장에 소집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명단은 사실은 23장부터 시작됩니다. 역대상 23장부터 27장까지 무수한 이름들과 족보를 기록하고 결론적으로 28장 1절에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소집해서 불러놓고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전 건축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모든 신하들과 지휘관들이 모인 앞에서 다윗은 한 가지 사명을 선언합니다. 성전 건축. 내가 이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줄 것이야. 너희는 솔로몬을 도와서 이 성전을 반드시 건축하고 하나님의 설계를 이루어내라, 실현해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지시하고 이 모든 일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다윗은 노년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장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의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다윗은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한 국가의 모든 체제와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체제까지도 완비했다는 것이죠. 솔로몬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작업은 정말 구체적이고 매우 실제적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설계를 넘겨주면서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그냥 은혜로운 멘트를 남긴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결정한 거야.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너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잘해봐.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럴듯한 두리뭉실한 고백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미래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솔로몬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설계를 위해서 자신이 준비한 모든 세부사항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겠죠. 다윗이 이 설계도를 전달할 때에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비록 이 설계도가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성막의 설계도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새롭게 세워질 성전의 그 건물의 모든 구조와 설계뿐만 아니라 금과 은의 기구, 그릇, 등잔, 진설병, 향단, 이 모든 것의 설계를 리뉴얼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갈고리와 대접, 조그만 종지에 쓰일 금과 은의 무게까지도 정했다는 것이죠. 이전 것을 보여주면서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설계니까 잘 적용해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것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적용해서 내가 이것을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설계를 바탕으로 성전에 필요한 아주 세세한 내용들을 계획하고 구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말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바로 이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실현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해하고 전해줘야 할 설계도는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공동체와 함께 내가 실현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실현하고, 내 뒤에서 나를 따라올 어떤 믿음의 동역자, 나의 믿음의 후배가 있다면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설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준비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설계도라면 우리는 그 설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야 할지, 얼마만큼 갈 수 있을지, 누가 갈 수 있을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실현하려고 한다고 감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선교 중이죠. 2박 3일의 농어촌 수도권 선교를 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하물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같은 꿈을 꾸고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니까 모든 걸 다 책임지실 거야.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공동체, 이 삼일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이해하고 가슴에 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모습이어야겠죠. 우리는 이미 이 설계를 그려주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설계를 세부적으로 만들고 이 설교를 확장시켜서 다음 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행하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쉽게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읽어오던 대로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안에서 반드시 지혜와 명철을 얻어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달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전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군사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실현할지,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날마다 고민하고 씨름할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제자가 되자라고 말하지 맙시다. 무엇을 어떻게, 무엇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말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얼마나 준비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가서 다른 사람에게 그 과정과 그 결과를 말해줄 수 있는 그 설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이게 은혜야 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어떠한 설계도를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세부사항까지 자세하게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의 팀을 위해서, 우리의 목장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설계를 그려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역량의 무게가 얼마인지 우리는 정하고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설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는 이 설계도의 구석구석을 파헤쳐서 말씀의 적용과 은혜로운 이야기로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꿈이죠. 하나님의 설계를 그대로 이루어가는 꿈, 그 하나님의 청사진을 실제로 이루어내는 소망, 이 꿈과 기대로 가득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설계, 청사진, 여러분 정말 그것을 발견하셨다면 좋아, 하나님 나에게 꿈과 소망을 주셨어 이렇게 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정말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나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나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띄워주십시오. 이 시간에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같이 할 때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과 함께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과 소망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비추어서 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설계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이 시간에 20분 동안